허드슨 강변의 산책. 무엇을 웃고 또 기뻐하랴. 생각은 늘 불타고 있도다. 너희들은 여전히 암흑 속에 있으면서 어찌하여 등불을 찾지 않고 있는가. 몸뚱이를 완전하다 생각하여 그것에 의지하여 편안함을 구하는구나. 잡념은 병을 가져오나니 왜 진실 아닌 것을 모르고 있는가. 몸이 무너지면 정신도 떠나니 낡은 수레를 버리는 것과 같아 살은 썩어 문드러지고 뼈도 흩어지나니 이 몸을 어찌 믿을 수 있단 말인가. 안녕하십니까. 허드슨 강변의 산책의 월강지입니다. 오늘은 벚꽃 비유경에 나오는 부처님의 말씀으로 허드슨 강변의 산책길 열었습니다. 오늘의 참불가입니다. 청사는 나를 보고 홍순지 법우입니다. 청사는 나를 보고 홍순지 법우였습니다. 부다의 가르침. 부다의 가르침. 오늘 이 시간에는 수타니파테 나오는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사위국의 기스국 고도건에 계실 때였다. 제가 신도가 500명의 같은 신도와 함께 부처님의 곁에 다가와 인사를 하고 한쪽에 앉았다. 그리고 탐미카는 부처님을 향하여 다음과 같이 여쭈었다. 지혜가 많으신 부처님이시여, 묻고 싶습니다. 가르침을 듣고 싶은 자로 집을 나와 출가하는 것과 집에서 믿는 신도와는 어느 쪽이 더 좋습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해 말씀하셨다. 수행자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번뇌에서 벗어나는 참된 이법을 그대들에게 말하리라. 그대들은 각자 일을 잘 지키라. 뜻을 보는 지자는 출가자에게서 그 행동을 배운 뒤에 행하라. 수행자는 때가 아닌데 나돌아다니지 말라. 정한 시간에 탁발을 위해 마을로 나가라. 때가 아닌데 나돌아다님은 집념에 사로잡힌 때문이다. 그러므로 눈뜬 자는 때가 아닌데 나돌아다니지 않는다. 각가지 색, 소리, 맛, 향, 촉감은 사람을 도취시킨다. 이들에 대한 욕망을 버리고 정한 시간에 탁발을 위하여 마을로 들어가라. 그리하여 수행자는 정한 시간에 시주한 음식을 가지고 물러나와 혼자 그늘에 앉으라. 자신을 억제하고 생각을 안으로 돌려 마음을 밖으로 보내지 말라. 만일 가르침을 들으려는 사람이나 다른 수행자들과 함께 이야기할 기회가 있으면 그들에게 훌륭한 진리를 보여주라. 남을 이간시키거나 비방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 흔히 자기를 비방하는 말에 곧잘 반발한다. 이처럼 옹졸한 자를 우리는 결코 칭찬할 수 없다. 논쟁에 대한 집착이 여기저기서 일어나 자신을 속박함으로 각자의 마음을 밖으로 멀리 떠나보내게 된다. 지혜가 뛰어난 자의 제자는 부처의 설법을 듣고 음식과 거처와 침구와 태의의 때를 씻을 물을 주의해서 사용하라. 그러므로 수행자는 음식과 침구와 태의의 먼지를 없애기 위한 물에 집착하여 더럽혀지는 일이 없다. 이는 마치 연잎에 얹힌 물방울과 같다. 다음은 집에 있는 자가 해야 할 일에 대하여 말하리라. 이와 같이 실행에 옮기는 자는 훌륭한 가르침을 듣는 자이다. 순수한 출가 수행자에 대한 규정을 소유의 번거로움이 있는 자가 지키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 생명 있는 것을 해쳐서는 안 된다. 또 남을 시켜 죽여서도 안 된다. 그리고 남들이 살해하는 것을 묵인해도 안 된다. 세상에서 난폭한 것을 겁내는 모든 생물에 대해 폭력을 거두라. 그리고 가르침을 받는 사람은 주지 않는 것은 무엇이든 또 어디 있든 간에 이를 갖지 말라. 또 남을 시켜 갖거나 다른 사람이 갖는 것을 묵인하지 말라. 주지 않는 것은 무엇이든 가져서는 안 된다. 지혜 있는 자는 음탕한 행위를 피하라. 마치 붉게 타오르는 불을 피하듯 만일 음행은 바로잡을 수 없더라도 남의 아내를 범해서는 안 된다. 모임에서나 집단 속에서나 누구도 남에게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 다른 사람을 시켜 거짓말을 하게 해서도 안 된다. 또 다른 사람이 거짓말하는 것을 묵인해도 안 된다. 모든 허망한 말을 피하라. 첫째, 생명 있는 것을 해치지 말라. 둘째, 주지 않는 것을 가지려 하지 말라. 셋째, 거짓말을 하지 말라. 넷째, 술을 마시지 말라. 다섯째, 부정한 행동인 음행에서 떠나라. 여섯째, 때 아닌 때에 먹지 말라. 일곱째, 꽃다발을 갖거나 향수를 사용하지 말라. 여덟째, 땅바닥에 마련한 잠자리에 눕도록 하라. 이것이 여덟 부분으로 이루어진 제계이다. 그리고 각각 그 달의 절반 동안 제8일, 제14일과 15일에 제계를 행하고 또 특별한 달에는 깨끗한 마음씨로 여덟 부분으로 된 원만한 제계를 청정한 마음으로 행하라. 제계를 향한 식자는 다음 날 이른 아침에 맑고 깨끗한 마음으로 수행자들에게 음식을 베풀어 주라. 법에 따라 얻는 재물로 부모를 부양하라. 정당한 장사를 하라. 이와 같이 힘써 가는 제가자는 죽은 후에 스스로 빚을 낸다는 이름을 가진 모든 신들과 함께 태어나리라. 네, 부다의 가르침. 오늘 이 시간에는 수타니타파에 나오는 부처님의 가르침으로서 출가자와 제가자가 행해야 하는 일에 대한 부처님의 가르침 함께 했습니다. 음악 흐르고 있습니다. 정태춘의 음성으로 들어보는 북한강에서입니다.
저둔 밤하늘에 가득 덮인 먹구름이 밤새 당신 머리를 짓누르고 간 아침 나는 여기 멀리 해가 뜨는 새벽강에 홀로 나와 그 찬물에 얼굴을 씻고 서울이라는 아주 낯선 이름과 또 당신 이름과 그 텅 빈 거리를 생각하고 강가에는 안개가 가득 피어나오 짙은 안개 속으로 새벽 강은 흐르고 나는 그 강물에 여윈 내 손을 담그고 산과 산들이 얘기하는 나무와 새들이 얘기하는 그 신비한 소리를 들으려 했소 강물 속으론 또 강물이 흐르고 내 맘속엔 또 내가 서로 부딪히며 흘러가고 강가에는 안개가 안개가 또 가득 흘러가오. 우울한 나날들이 우리 곁에 오래 머물 때 우리 이젠 새벽 강을 보러 떠나요. 과거로 되돌아가듯 거슬러 올라가면 거기 처음처럼 신선한 새벽이 있어. 흘러가도 또 오는 시간과 언제나 새로운 그 강물에 발을 담그면 강가에는 안개가 안개가 천천히 걷힐 거요. 흘러가도 또 오는 시간과 언제나 새로운 그 강물에 발을 담그면 강가에는 안개가 안개가 천천히 걷힐 거요.
네, 정태춘의 북한강에서였습니다. 책장을 넘기며 오늘 이 시간에도 필라델피아 화엄사주지 주원법장 스님의 바다를 삼킨 물방울 중에서 산은 높고 물은 깊어야 편입니다. 옛 조사 말씀의 속리지갈은 지경천심하고 모중지목은 미면삼척이라고 했다. 이 말은 소나무 속에 있는 칡은 곧바로 천기를 올라가지만 잔디 위에 있는 나무는 삼척을 넘지 못한다 하는 것이다. 이 글의 뜻은 우리의 공부를 환경에 비유한 것인데 소나무 속에 있는 칡은 크지 않으려야 크지 않을 수 없고 잔디 위에 있는 나무는 크려야 클 수 없다는 것이다. 비록 나무나 풀이라 하더라도 눈은 있어서 자기보다 큰 것을 넘고야 만다는 것이다. 그래서 소나무 속에 있는 칡은 소나무를 감고 높이 올라가야만 햇빛을 보기에 크지 않을 수 없고 잔디 위에 있는 나무는 크려 하여도 자기보다 큰 것이 없어서 크려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탓하기 전에 남을 탓하기 십상이다. 그래서 좋은 일들은 자신이 한 것처럼 자랑하고 나쁜 일들은 다른 사람 때문에 그랬노라고 변론하기 바쁘다. 진리를 바르게 아는 사람이라면 남에게 나쁜 허물을 뒤집어 씌우지 않을 뿐더러 자신 또한 바르게 관조할 것이라 믿는다. 비록 이 세상에 계시지는 않지만 지금도 어릴 적 아버님 말씀이 종종 나의 귀를 울린다. 나의 아버님께서는 내가 새벽에 눈뜰 무렵이 되면 나의 머리를 어느새 아버님 무릎에 올려놓고 얼굴을 쓰다듬으시며 나의 지난 이야기와 아버님의 이야기 그리고 성현들의 이야기를 종종 들려주셨다. 지금도 귀에 쟁쟁한 내용은 양반은 그래선 안 된다. 어른 말씀을 거역하면 안 된다. 형제지간에 우애가 있어야 한다. 남의 것을 훔쳐서는 안 된다. 사람으로서 남에게 못할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사람은 신용이 있어야 한다. 사람은 인사성이 발라야 한다. 친구를 잘 사귀어야 한다는 말씀 등등이다. 나를 바르게 인도하여 주신 우리 아버님께 늘 고마움을 느끼며 산다. 일생 우리가 사노라면 별의별 일들이 많다. 예전엔 찾아보기 힘든 일들이 요즘에는 자주 신문지상이나 방송에 오르내린 탓인지 이제 사람들은 사람으로 해서는 안 될 일을 저질렀다 하는데도 별 감각이 없다. 그도 그럴 것이 허구한 날 일어나는 일들을 보노라면 어떤 것이 참 삶인지 어떤 것이 참 진리인지를 모를 일들이 많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는 참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의미로서 배움에 대한 것을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하겠다. 우리는 모든 허물을 남에게 돌려 탓하는 것보다는 내가 먼저 베푼다는 자세로 살아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산은 깊어야 큰 짐승이 살 수 있고 물은 깊어야 큰 고기가 살 수 있는 것처럼 우리 모두는 산과 바다 같은 마음을 가지도록 노력하여야 하겠다. 네, 책장을 넘기며 오늘 이 시간에도 필라델피아 화엄사주지 주원법장 스님의 바다를 삼킨 물방울 중에서 산은 높고 물은 깊어야 편이었습니다. 음악 흐르고 있습니다. 김보경입니다. 혼자라고 생각 말기.
지치지 않기 포기하지 않기 어떤 힘든 일에도 늘 이기기 너무 힘들 땐 너무 지칠 땐 내가 너의 뒤에서 나의 등을 내줄게 언제라도 너의 짐을 내려놓아도 된다고 혼자라고 생각 말기 힘들다고 울지 말기 너와 나 우리는 알잖아 네가 나의 등에 기대 세상에서 버틴다면 넌 내게 멋진 꿈 생각하지 말기 정말 잠이 올 때면 그 자리에 기대어 너무 지친 네 몸을 잠시라도 쉬게 해줘 혼자라고 생각 말기 힘들다고 울지 말기 너와 나 힘이 들 때에 같이 아파하는 것.
네, 혼자라고 생각 말기 김보경이었습니다. 설화 이야기 속의 가르침. 오늘 이 시간부터는 불교 설화를 통하여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워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윤회의 굴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머리가 파프리처럼 흰 노파가 염라대왕 앞에 끌려 나왔습니다. 그래, 너는 어디서 뭘 하다 왔느냐? 예, 신라 땅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다 왔사옵니다. 신라 땅이라니, 그 넓은 땅 어디서 살았단 말이냐? 예, 경주라는 고을이옵니다. 평생 뭐라고 살았는지 재미있는 세상 이야기를 좀 자세히 말해보라. 예, 분부대로 아뢰겠습니다. 노파는 허리를 굽실거리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저는 일찍이 남편을 여의고 어린 딸과 아들 하나를 키우느라고 평생 고생을 하며 살았습니다. 그래, 혼자서 아들 딸을 어떻게 키웠단 말이냐? 예, 시집 장가 보내놓고도 줄곧 집에만 있어서 별다른 이야기가 없사옵니다. 노파의 말에 염라대왕은 싱겁다는 듯 좌중을 한 바퀴 돌아보고는 한마디 더 건넵니다. 그래, 집 밖 세상은 제대로 구경도 못했단 말이냐? 그러하옵니다. 저는 집만 지켰기 때문에 방귀신이나 다름없사옵니다. 뭐? 방귀신? 이 늙은이 입이 매우 사납구나. 염라대왕은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 벼락같이 고함쳤습니다. 여봐라, 이 늙은이는 집만 지키는 방귀신이었다니 개새끼가 되어 아들 집이나 지키게 하라. 염라대왕의 불효령이 떨어지자 다졸들은 노파를 끌고 나가 개로 만들었습니다. 이승에 있는 노파 아들 박씨 집에서는 개 한 마리를 기르고 있었는데 갑자기 배가 불러지더니 한 마리의 새끼를 낳았습니다. 어쩌면 꼭 한 마리만 낳았을까? 아내가 예뻐 어쩔 줄을 몰라 하자 남편도 곁에서 맞장구를 치며 좋아했습니다. 그거 참 예쁘기도 하구나. 아무래도 보통 강아지가 아닌 것 같아. 이렇듯 내외의 사랑을 받으며 강아지는 날이 갈수록 건강하게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강아지가 커서 중개가 되자 박씨 내외는 집안을 개에게 맡겨두고 온종일 들판에 나가 일을 했습니다. 대낮에 도둑이 들었다가도 개가 어찌나 사납게 덤벼들고 물고 늘어지는지 도둑은 혼비백산해서 집신마저 팽가치고 달아납니다. 그러나 신통하게도 동네 사람들에게는 꼬리를 흔들며 더없이 얌전하고 친절하게 반겼습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은 이 개를 영물이라 부르며 귀여워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삼복더위에 밭일을 마치고 돌아온 박씨는 갑자기 개를 잡아먹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저걸 그냥 푹 삶아먹으면 먹음직하겠구나. 거기다 술 한 잔을 곁들이면 그 맛이란 기가 막힐 거야. 박 씨는 생각만 해도 군침이 돌았습니다. 그는 내일 아침 동이 트는 대로 개를 잡으리라 마음먹었습니다. 개를 잡으면 혼자만 먹을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고기 구경을 못한 마누라도 포식을 좀 하게 하고 건너마을 루이집과 고개 넘어 딸래집에도 다리 하나씩 보내리라 작정했습니다. 그러나 자고 일어나 보니 개가 기척도 없이 자취를 감춰버렸습니다. 마을 어디에 있으려니 싶어서 부인을 내보내 찾도록 하고 박 씨는 콧노래를 부르며 숫돌에 칼을 갈았습니다. 칼날을 세워놓은 지 한참이 지났지만 개를 찾으러 나간 아내는 점심때가 돼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기다리다 지친 박 씨는 그만 화가 나서 아내를 탓하며 자기도 찾아 나서는데 마침 아내가 마당으로 들어섭니다. 아니 여보, 개는 어떡하고 혼자 오는 거요? 아무리 찾아도 흔적조차 없습니다. 원 빌어먹을. 아내를 나무라고 개를 찾아 나선 박 씨는 역시 해질녘 빈손으로 돌아옵니다. 누구 하나 본 사람조차 없다니 참으로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한편 고개 넘어 박씨 딸은 새벽밥을 짓다가 성큼 부엌으로 들어오는 개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자세히 보니 친정집 개였습니다. 반가워서 다가 쓰다듬어주니 개는 눈물을 주룩주룩 흘리며 숨겨달라는 듯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상하다 싶어 박씨 딸은 밥을 주고 마루 밑에 자리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개는 다시 눈물을 흘리며 마루 밑에 들어가 꼼짝도 안 했습니다. 며칠 후 박씨 집에 스님 한 분이 들렸습니다. 스님은 문 앞에 선 채 말없이 박씨의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아니 스님, 왜 그리 쳐다보십니까? 허허, 큰 잘못을 저지르려 하는구려. 스님, 무슨 말씀이신지요? 댁에 분명 개 한 마리가 있었지요. 아니, 그걸 어떻게 아십니까? 그 개가 며칠 전 자취를 감췄지요. 박 씨는 의아하게 생각되어 스님을 안으로 모셨습니다. 천천히 걸음을 옮겨 마루에 걸터앉은 스님은 뭔가 골똘히 생각하더니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 개는 바로 돌아가신 당신 어머니입니다. 당신 집을 지켜주려고 개로 환생하여 오셨는데 잡아먹으려고 하다니. 아니, 뭐라고요? 개가 어머니라고요? 말씀 좀 자세히 해주십시오. 기겁을 한 박 씨는 스님 장삼자락을 잡고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스님은 말을 이었습니다. 그 개는 지금 제 너머 당신 딸 집에 숨어 있으니 모셔다 효성을 다하도록 하시오. 그렇지 않으면 대대로 가오니 멸할 것입니다. 뒤통수를 얻어맞은 듯 넋을 잃고 서 있던 박 씨는 부랴부랴 누인의 집으로 달려갑니다. 이 사연을 들은 누이도 펄쩍 뛰었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개가 숨어있는 박 씨의 딸네 집으로 줄다름 쳤습니다. 어머니 어디 계시냐? 숨을 턱에 차게 몰아쉬며 다급하게 묻는 이 말에 딸은 영문을 몰라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아, 네 할머니 말이다, 할머니. 할머니라뇨? 응, 저기 계시구나. 어머님, 어머님. 박씨는 마루 밑으로 기어들어가며 울부짖듯 어머니를 외쳤습니다. 고모를 통해 자초지종의 사연을 들은 딸도 그제서야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님, 전생에 못한 효성 지금이라도 해드리겠습니다. 박씨는 개를 등에 업어 팔도 유람을 시작해서 이름난 명승고적과 명찰을 두루 살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고향 근처에 다다른 박씨는 잠시 쉬다가 자기도 모르게 잠이 들었습니다. 잠깐 졸다가 깨보니 등에 업은 개가 없었습니다. 사방을 찾아보니 개는 앞발로 흙을 긁어 작은 웅덩이를 마련해 놓고 자는 듯 죽어 있었습니다. 박씨는 슬피 울며 그곳에 묘를 쓰고 장사를 지냅니다. 그 후 박씨 일가는 가세가 번창하여 부자가 되었다 합니다. 경북 월산군 내남면 이조리 마을엔 아직도 이 무덤이 남아있어서 오가는 이에게 효심을 일러주고 있다 합니다. 네, 설화 이야기 속에서 윤회의 굴레에 대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찾아보았습니다. 우리가 눈발이라면 안도현. 우리가 눈발이라면 허공에서 쭈빗쭈빗 흩날리는 진눈깨비는 되지 말자. 세상이 바람 불고 춥고 어둡다 해도 사람이 사는 마을 가장 낮은 곳으로 따뜻한 한방눈이 되어 내리자. 우리가 눈발이라면 잠 못 든 이의 창문가에는 편지가 되고 그 이의 깊고 붉은 상처 위에 돋는 새살이 되자. 네, 우리가 눈발이라면 안도현의 시를 음미해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부처님 말씀과 함께 또 여러분과 함께한 허드슨 강변의 산책을 모두 향하겠습니다. 모든 생명의 마음에서 사랑과 자비심이 싹트기를 바라면서 자비하신 부처님의 원력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해 봅니다. 지금까지 월강지였습니다. 성불하십시오.